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 하시니라. 아멘. 이번 1월은 우리가 새로운 한 해 2011년을 시작하는 첫 달로서 모든 것을 계획하고 생각하며 또 다짐하는 그러한 한 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달 내내 우리에게 주신 그 창조의 명령, 생육하고 번성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는 이 세 가지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뭐 조금 지나면 이제 구정이 다가옵니다. 구정이 다가오면 또 뭔가 또 새로 시작하는 것 같은, 또 뭔가 음력설을 맞이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이미 시작된 한 해니까 아무래도 새로 시작하는 의미보다는 만나고 기뻐하고 또 감사한 그런 의미가 더 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월에 특별히 더 계획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다짐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러한 다짐을 우리가 이 1월에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창조의 명령 생각해 보고 있는데 지난주 우리는 왜 이 창조의 명령이 잘 수행되지 못하는가? 왜 우리는 충만하지 못할까? 왜 우리는 정복하지 못할까? 왜 우리는 다스리지 못할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충만하지 못할까요?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정복하지 못할까요?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다스리지 못할까요? 죄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 대답이 간단해 보여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니야, 이건 너무 간단해, 너무 쉬워. 그래서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지루하게 하고 또 그 소리구나, 또 단조롭게 만들고 또 때로는 거부감도 들고 왜 죄 때문이냐,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하면서 그런 이유들을 찾아 나서게 만듭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설마 죄 때문에 정말 그렇게 했느냐? 뭔가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저는 심리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상담학을 공부했습니다. 신학도 공부했어요. 어떻게든지 다른 이유를 찾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나? 심리학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나?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나? 상담학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나? 막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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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는데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죄 때문이에요. 그게 죄 때문이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찾아 나서는 과정은 그걸 증명하는 시간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게 죄 때문이 아니라 그런 것 때문인 것 같은데요. 뭐 다른 사람 때문인 것 같은데요. 혹은 뭐 부모 때문인 것 같은데요. 이웃 때문인 것 같은데요. 사회 때문인 것 같은데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남들은 괜찮은데 왜 당신만 그런지, 그 속에서 원하는 게 뭔지 그거를 막 찾아 들어가다 보면 결국은 죄 때문이구나. 똑같이 귀결이 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건 공식이었던 것입니다. 만고불변의 공식이에요. 그리고 그걸 찾아가는 과정은 그냥 증명하는 과정인 것이고요. 이제 이것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이 죄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드러나는 죄와 감추어진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드러나는 죄는 뭐냐 하면 정말 죄를 지은 거예요. 죄를 지었어요. 정말 십계명에 나타난 대로 우상 숭배를 했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어겼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고, 살인을 했고, 간음을 했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았고, 또 그것을 탐했고, 드러난 죄를 죄라고 우리가 분명하게 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그런 사람들만 죄인이냐, 속에 죄가 있는 사람도 죄인 아니냐, 예수님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그가 죄 없다 하지 못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으니까 속에도 죄가 아니냐, 그러니까 이 죄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자조하며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죄를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설명해 주시는가 하면, 드러난 죄는 이것은 심판을 위한 죄입니다. 행동으로 나타났으면 이거는 심판을 위한 죄. 그래서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죄는 뭘까요? 이거는 성화를 위한 죄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만 안 지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도 변화되기를 원하시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마음의 음욕을 품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 죄인으로 만들어서 심판하려기 위해서 죄의 개념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변화돼야 된다. 우리가 변화돼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죄의 개념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즘에 아주 연이어서 교회 관련해서 소식들이 막 매스컴에 아주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 눈을 가려서 볼래야 볼지 않을 수가 없어요. 뭐 TV에 나와버리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신문에 나와버리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내노라고 하는 그것도 정말 부끄럽게도 다 합동교단이에요. 어쩜 그렇게 공교롭게도 다 합동교단이에요. 우리 교단에 가장 크다고 말하는 젊은이들로 가장 유명하다고 말하는 교회에서 그리고 또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에서 그리고 새롭게 부흥되어서 발전한 교회에서 지금 목사님들이 다 어려움을 일으키고 그리고 물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또 같은 우리 합동교단에서 우리들에게 주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런 행동만 하지 않으면 안전하다 할까요? 하나님은 그보다 더한 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변화예요. 마음의 변화. 교회가 크다고 교회가 크면 그럴수록 더 창피한 거예요. 교회가 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부끄러운 것입니다. 차라리 작았으면 좋았을 텐데. 교회가 작았으면 그 문제도 조용히 했을 텐데. 크면 클수록 더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면 행사할수록 그럴 때 그 마음의 변화가 되지 못해서 나타나는 행동의 문제는 주님을 부끄럽게 하고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은 알고 계세요. 지금도 어디선가 작게 혹은 알지 못하게 혹은 또 진짜 너무 우리들에게 관심에서 멀어진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문제를 주님은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작지만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마음으로부터 변화되라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겉으로 포장하면 뭐합니까? 내 마음이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죄를 버리고 창조의 명령을 다시 수행해라. 너의 죄를 버리고 창조의 명령으로 나와라. 우리들을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정말 죄에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창조의 명령으로 나아가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죄까지도 용서해 주실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아담과 하와의 죄는 무슨 죄였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죄. 그 마음속에 있었던 마음의 원함은 무엇이었다고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것이었고 드러난 행동은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나빠 보이는 죄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죄를 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사람을 죽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얘기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게 더 큰 죄예요? 사람을 죽이는 게 더 큰 죄예요? 뭐 물론 그렇지만 물론 그렇지만 그러나 비교를 하자면 예를 들어 범칙금을 내는 죄, 교통법규를 어긴 죄와 사람을 연쇄살인한 죄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우리의 어떤 이 상식선상에서 이건 더 큰 죄란 말이에요. 그럼 과연 그 죄는 하나님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 그게 바로 가인의 경우인 것입니다. 가인이 저지른 죄, 바로 그 동생 아벨을 때려 죽인 죄, 이것은 큰 사건이었습니다. 이전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의 개념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설명해 주셨지만 아담과 하와도 죽음이 무엇인가를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실제로?
죽기 바로 직전은 많이 봤어요.
네.
운명하시려는 순간.
네. 운명하시려는 순간. 그 보시니까 어떠세요?
운명하기 바로 직전에요?
죽은 모습을 볼 때.
그럼 너무 멋지게 변하죠. 네. 아주 고상한 모습으로 다 변하잖아요.
네. 그건 이제 너무 아름다운 죽음이고. 자, 그런 죽음 말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게 그런 게 아닙니까? 지금 가인은 아벨을 때려 죽였단 말이죠. 그런 죽음. 끔찍한 죽음.
험상궂죠.
저도 솔직히 말하면 저도 사람 죽은 거 아직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냥 저는 제가 본 건 뭐냐면 사진으로만 봤어요. 사진으로만.
네.
아니 아니 잠깐만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지금 예배를 못하니까 그냥 듣기만 하세요. 듣기만 하세요. 저는 이제 그 군대 훈련소에서 사고 방지를 위해서 죽은 사람들 이렇게 사진 쫙 이렇게 찍어놓은 거 있는데 그게 사실 본 게 전부입니다. 근데 또 그런 사진만 모아놓으니까 막 약 구토가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런 사진만 또 모아놓으니까. 그래서 뭐 하여튼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사고사, 군대 내 사고사 얼마나 끔찍합니까? 군대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하여튼 저는 직접 본 적은 없지만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죽은 거예요. 그 이전에는 같이 웃고 같이 또 예, 훈련하며 같이 근무하던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사지가 멀쩡하지 않고 사지가 파괴돼서 그래서 지금 이제 죽어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가인 자신에게 누군가가 죽었다. 한 번도 죽지 않았었던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누군가 죽었다. 싸늘하게 식어서 그래서 굳어져 가고 있다라는 사실은 이건 너무나 충격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들에게 분노를 일으킵니다. 우리들에게 절망을 일으킵니다. 우리들에게 두려움을 일으킵니다. 우리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하다못해 길을 가다가 비둘기가 죽어 있는 것을 봐도 고양이가 죽어 있는 것을 봐도 개가 죽어 있는 것을 봐도 우리들의 마음이 막 요동치는데 하물며 같은 사람이 죽어 있었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도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건 결코 그냥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가인이 바로 그런 죄를 저질렀어요. 선악과를 따먹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가인에 대해서 세 가지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가인을 그냥 죽이시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들이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것이 심판이었고 은혜의 심판이었고 긍휼의 심판이었고 그들에게 여전히 살아서 창조의 명령을 행하게 하라라는 하나님의 정말 긍휼이 여기심이었고 가인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을 죽였지만 그 끔찍한 일을 저질렀지만 그를 단번에 죽이지 않았습니다. 아벨처럼 그 즉시에서 죽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세 가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한 가지 한 가지 생각해 보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베푸신 은혜 은혜라고 하면 조금 좀 알아듣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심판, 가인에게 베푸신 심판 그러나 그게 이제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 심판이자 은혜 그게 무엇인가를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가인에게 베푸신 심판 속에 나타난 은혜는 그가 자기가 저지른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할 때 그는 이렇게 대꾸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게 영어로도 이게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변명할 때 혹은 난처할 때 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Am I a brother's keeper? 내가 내 아우의, 내 형제의 지키는 자입니까? Am I? 내가 그런 자입니까? 그런 표현이 있어요. 관용적으로 쓰는 표현인데. 그럴 정도로 자기 책임을 면하고 회피하며 그리고 또 변명하려고 할 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가인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는 자기가 아벨을 죽였지만 그 상황을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짓을 했어? 나는 아무 짓도 안 했어. 나는 거짓말하지 않았어. 나는 살인하지 않았어. 내가 무슨 짓을 했는데? 그는 그 자신이 한 짓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을까요?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이번에도 TV에서 뉴스에서 나타난 몇 가지 사건이 있는데 트럭 운전사가 할머니를 치고 가버렸어요. 근데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몰라요? 차를 운전한 사람이 자기 차에 뭐가 뭉툭한 게 퉁 했는데 그걸 몰라요?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잡을 수가 없었어요. 할머니는 죽었어요. 그래서 이 범인을 잡기 위해서 그 억울한 죽음에 대해 범인을 잡기 위해서 경찰이 경찰력을 동원해서 찾다가 결국 뭘 발견했느냐? CCTV를 발견했어요. 기발하죠. 버스 CCTV. 거기를 지나가던 CCTV를 발견한 겁니다. 그 CCTV에 보니까 트럭이 서 있는 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CCTV를 지나가는 그 다음 차에 CCTV를 보니까 트럭이 없어지고 할머니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야, 이거다. 해가지고 그를 잡았습니다. 잡아놓고 보니까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어요. 사람을 죽여놓고 몰랐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일부러 모르게 하려고, 모르겠지, 일부러 모르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 현금 수송차 탈취 사건의 범인을 아십니까? 현금 수송차가 탈취가 됐어요. 근데 이 수송차에 이 현금을 가져간 이 범인은 얼마나 이 똑똑했던지 그 안에 있던 CCTV의 칩을 빼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범인을 찾을 수 없게 돼버린 거예요. 분명히 와서 돈을 엄청나게 가져갔는데 그걸 어떻게 알았던지 그 칩을 가져가 버렸던 겁니다. 그런데 뛰는 놈이에 나는 놈이 있는 거예요. 경찰은 칩이 없지만 내용은 기록되어 있으니까 하드를 복원해버렸어요. 그래놓고 그게 혼 TV에 방영이 됐습니다. 보신 분 계세요? 그 화면을 보는 그 얼굴, 그게 정확히 드러난 거예요. 잘못을 하는 그 얼굴, 그러면서 CCTV를 보는 그 얼굴, 그리고 침을 빼는 그 얼굴이 정확히 보였고 그게 온 방송국에 방영이 됐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그 전까지는 내가 그런 짓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를 줄 알았죠. 그러나 사실 그 장면은 고스란히 녹화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죄를 우리가 부인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이 핸드폰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고받은 메시지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낸 이메일이 다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본 인터넷 사이트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지워지는 줄 알고 다 없애지만 그것이 사실은 살리려면 살릴 수 있는 우리가 한 행동이 CCTV에 기록됩니다. 우리가 있는 모습들이 우리 주변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 나타납니다. 그 사람 어땠어? 그 사람 어땠어? 이곳에 가면 없을 줄 아신가요? 다른 곳에 가도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주님은 알게 하십니다. 네가 한 일을 봐라. 네가 무슨 일을 했는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빗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네 아우의 빗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은 그 증거를 가지고 있어서 그 증거가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짓을 했는지. 주님의 심판이 이거예요. 네가 한 일을 봐라. 네가 한 일을 봐라. 네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를 봐라. 그걸 나는 잊어버렸지만, 나는 사람도 치고 잊어버렸지만, 나는 뭐 물건도 훔치고 잊어버렸지만, 그게 오래전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네가 봐라. 땅이 내게 호소하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한 그는 누구일 수밖에 없습니까? 그는 여전히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한 나는 여전히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누구보다도 더 외식되고 누구보다도 더 가식적이고 누구보다도 얼마나도 더 강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더 소리를 지르는 줄 아세요? 왜? 왜 그렇게 더 화를 내는 줄 아세요? 뭐가 꿀리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꿀리는 게. 왜 가인이 이렇게 잘 모르겠는데요? 뭐 어디 딴 데 가본다 이런 게 아니라 조금의 죄책감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말을 하니까 더 성을 내는 거예요. 더 역청을 내는 거예요. 그 강박함이 원인이, 그 철면피의 원인이 자기가 뭘 했는지를 알지 못하는 그 무지함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야. 우리가 죄인이야. 우리가 죄를 졌어. 그 이번에 최근에 Y 교회의 목사님이 사임을 했습니다. 뭐 제가 뭐 어느 교회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우리 합동 교단에서 아주 유력한 아주 역사와 전통에 있는 그런 교회인데 하여튼 사임을 했어요. 이 목사님은 최근까지 뭘 하고 있었냐면 거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대요. 교회에 막 65층 건물을 세우고 어느 지역을 뭐 이렇게 변화시키고 또 뭔가 이렇게 다 아주 엄청난 프로젝트를 완성하고 있었어요. 근데 자기가 죄인인 건 몰랐습니다. 놀라운 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지만 자기가 죄인인 걸 몰랐어요. 우리가 수요일에도 비슷한 말씀을 봤는데 우리 고인수사님이 저한테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의 한 내용을 인용해 주시면서 말씀하신 게 C.S. 루이스가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회중기도를 하러 올라간 이 장로님이 자기가 창녀보다도 더 낫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가장 추악한 자다. 악마를 숭배하는 자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진짜 외식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가장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성추행을 하고 있었다. 불러내서 전화로 불러내고 네? 유부녀를 교회 집사님을 정신이 어떻게 된 게 아닌가요? 근데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으니까.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밧세바를 유혹하는 밧세바를 끌어들이는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렇습니다. 제가 말하면서도 저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는 죄입니다. 하느님의 은혜가 필요해. 우리가 알게 모르게 무슨 죄를 지었는가. 그래서 얼굴을 이렇게 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느님 앞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부끄럽습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저 복종시키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와서도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키고 아 이러면 안 되지 우리가 죄인이니까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를 깨닫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의 의미인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놀고 떠들고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디모데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번 찾아봅시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제가 여기다 넣은 것 같았는데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이러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서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나와서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보고 배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뭔가 좀 이렇게 순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혼자 있다 보면 악화되니까 좀 이제 순화되는 거야. 저렇게도 사는구나. 저렇게도 참 아내를 사랑하며 사는구나. 저렇게 남편을 존중하며 사는구나. 저렇게 참 아들을 사랑하며 사는구나. 저렇게 또 딸을 사랑하면서 하는구나. 우리가 어제도 재직회에서 우리가 밥을 먹으면서 예? 강채희 권사님이 우리 고인숙사님한테 뭐라고 했냐면 아들이 참 괜찮아. 아들 험담하지 마. 아들이 참 괜찮아. 아 그래요. 우리 아들이 참 괜찮아요. 그래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너무 괜찮은 아들인 거예요. 내가 볼 땐 좀 이제 양이 안 채지만. 근데 우리들이 하여튼 이렇게 가족끼리 모인 것을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 얘기를 들으면서 절망적인 생각에서 소망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의심하는 생각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생각을 바뀌면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여서 그렇게 해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아나가는 게 그게 좋은 게 아닙니까? 좋은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목표는 삶이지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크게 전어도 성추행해서 그만두는 게 되는 거 보십시오. 목사님이 그 정도면 그 성도들은 어떠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 그 정도 그 죄에 대해서 무덤덤하고 또 의식하지 못했고 또 그것을 터치해 주지 못했으면 성도들은 그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느 교회도 야,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그의 삶은 분명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참 삶이 달라 라고 할 수가 없단 말이죠. 원래 기독교가 그래야 되는데 교회를 다녀 그러면 그의 삶은 참 진실해. 그는 거짓말하지 않아. 그는 참 사랑이 많아. 그는 참 자비심이 많아. 긍휼하심이 많아. 그래야 되는데 그런 말을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제 그걸 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다음 세대 우리들의 목표예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 축복 주셨잖아요. 건물도 주실 만큼 주셨잖아요. 성도도 주실 만큼 주셨잖아요. 그럼 이제 삶을 변화시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중에 저 미국처럼 미국도 그게 문화가 돼서 얼마나 친절하려고 노력하는지 얼마나 공손하려고 노력하는지 얼마나 장애인을 위하고 또 문제 있는 사람을 얼마나 도우려고 하는지 그게 문화화되는 것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들도 이 교회에서 그런 은혜를 함께 누리고 있어요. 만약에 이 교회에서 맨날 맨날 하여튼 외부적인 얘기만 한다면 여러분도 그런 부분이 터치가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잘못인지 얘기를 못 듣게 돼버려요. 그러면은 그럼 우리도 그러한 죄에 한 걸음 나가게 되는 겁니다. 괜찮겠지? 예? 중앙선이 있지만 중앙선의 위험성을 항상 얘기해 주지 않으면 여러분도 중앙선 한번 쓱 갔다 돌아오는 거예요. 아 그래도 되겠지? 뭐 안 될 게 뭐야? 중앙선인데 아무도 없는데 그냥 쉽게 그냥 중앙선 그냥 휙 유턴하고 그게 넘지 말아야 되는 선인데 보이지 않는 벽인데 근데 그걸 그냥 휙휙휙 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사고가 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걸 사실 가인에게도 말씀해 주셨어요. 가인에게도 예전에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렇게 누차 말씀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 죄인은 우리의 본분이 어떠한 자인지 우리가 깨닫고 죄를 멀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가인은 불쌍하게도 그를 저버렸단 말이에요. 그를 죄에서는 내게 있을지라도 넌 죄를 다스릴지라도 해도 그 말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심판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은혜예요. 두 번째 심판은 무엇인가 하면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같이 볼 텐데 1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바까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심판은 더 이상 그 일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는 원래 직업이 무엇이었나요? 가인의 직업이 무엇이었죠? 농부예요. 원래 그 재물도 그 이제 밭에서 나온 걸로 재물을 드렸다. 그는 원래 직업이 농부입니다. 근데 농부인데 어디서 아벨을 죽였어요? 밭에서 죽였어요. 자기 현장에서 아벨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하면 땅이 그 입을 벌려 피를 받았은 즉 내가 저주를 받으리니 거기서 그 죄를 졌기 때문에 저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밭가라도 효력을 주지 않을 것이 땅에서 피하면 유리하는 자는 이제 더 이상 너는 땅에서는 그건 못한다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가 환자를 건드려요. 그럼 의사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의사가 환자를 건드려요. 말도 못할 짓이죠. 그럼 이제 의사 일을 못하는 것입니다. 경찰이 범죄자에게 뇌물을 받습니다. 그럼 그 경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죠. 공무원이 부정한 일에 연루됩니다. 계속 할 수 있을까요? 나타나면 당장 그만두는 것이. 은행원이 고객의 돈을 횡령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한번 말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안 들키면 다니지만 들키면 이제 가인에게처럼 그게 들켰단 말이에요. 땅에 그 호소하는 것들이 다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럼 더 이상 은행을 다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 사회의 원리예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입니다. 가인의 원리. 당연한 것이. 더 이상 그걸 하면 안 돼요.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무리를 일으키면 그만두게 되고 그래서 다시는 그 일을 하지 못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도 성도를 건드렸으면 그만둬야 돼요. 다시는 그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는 목회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걸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뭐 그렇게 하는 분이 있는데 전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원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뭐 이제 다 사안이 다를 수 있겠죠. 그걸 뭐 다 통칭해서는 말하는 건 아니고 하는 사람은 뭐 끌어내리겠습니까? 하여튼 원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왜 하나님의 은혜인가? 왜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아, 은행원 좀 횡령해도 계속 은행 다니게 하시죠. 아, 경찰 좀 돈을 받아도 계속 경찰하게 하시죠. 혹은
의사
하게 하시죠. 또 공무원 계속 하게 하시죠. 계속 좀 하게 불쌍하잖아요. 돈 뭐 먹고 살아요? 그냥 하게 하시죠.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계속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계속 모든 의사가 욕을 먹습니다. 모든 경찰이 욕을 먹어요. 안 그런 경찰이 있잖아요. 안 그런 의사가 있잖아요. 안 그런 정말 성실한 은행원이 있잖아요. 안 그런 공무원이 있잖아요. 박봉에 시달리면서도 정말 국민을 위해서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하는 그런 정직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다 욕먹이는 거 아닙니까? 다 그런 줄 알잖아요. 그래서 그게 은혜입니다. 그럼 그만둬줘야 돼요. 제발 좀. 그래야 우리 사회가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 이제 의사는 믿을만하다. 그 사람의 문제야. 그거는 정말 천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한 정말 어이없는 경우야. 경찰은 원래 깨끗해. 하나 돈을 받지 않아. 경찰은 정말 믿을만해. 법관도 정말 정직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법관뿐이야. 은행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우리 돈의 관리자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 사회야. 우리 사회가 그럴 때 보존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그 사람이 계속 그러고 있으면 경찰은 다 그렇게 돼요. 의사가 그러고 있으면 의사는 다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돼요? 안 그럴까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은혜. 그걸 못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 그럼 이제 세 번째,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가 나옵니다. 마지막 남은 하나님의 은혜가 제일 큰 은혜. 그 은혜는 무엇인가 하면 가인이 하나님께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습니다. 이제 못하게 하니까 이제 뭐 먹고 살란 말이에요. 저는 이제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죽고 싶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니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 하시니라. 그를 살려주세요. 그가 죽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우리는 죽고 싶습니다. 안 될 때 죽고 싶어요. 그런 일 당하면 죽고 싶지요. 혹시 자살하지 않을까? 저런 일을 당해도 자살하지 않을까? 저런 부끄러움을 당해도 살아날 수 있을까? 우리는 걱정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안 될 때 그게 사실 다 죄 때문이었단 말이에요. 가인의 그 죄는 너무나 큰 죄였지만 하여튼 우리도 여하튼 죄 때문에 하여튼 뭐가 안 돼요. 그래서 정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충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스리는 게 안 되고 그 죄를 깨달았어요. 아 그게 내 죄구나. 그래서 그걸 못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게 됩니다. 성경에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위대한 선지자였던 엘리야도 그렇게 죽고 싶어 했어요. 그는 왜 죽고 싶어 했을까요? 열왕기상 14장 4절에 그는 이렇게 죽고 싶어 했습니다.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해가고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한 아이다. 그는 왜 죽고 싶었을까요? 이유가 뭡니까? 왜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합니다. 그게 죽고 싶었던 이유예요. 내 열조보다 낫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죽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내 열조보다 낫고 싶다는 것은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그게 죄예요. 그게 죄예요. 그게 마음의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가 뭘 숭배하고 있어요? 열조를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였지만. 그래서 죽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런 마음이 이해가 갑니다. 왜냐면 저도 죽고 싶거든요. 개척한 지 10년, 12년 되는데 여기밖에 못했다. 죽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그만두고 싶어요. 예전부터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둘이서 그냥 쿵짝쿵짝 한다.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저는 죽고 싶습니다. 그만두고 부목사 가라. 그런 얘기 들을 때 죽고 싶어요. 이 지역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가라 얘기할 때 죽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왜 죽고 싶을까요? 속상하니까.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이 군인이에요. 군인인데 진급을 못해요. 그래서 장사나 하라. 속 안 상합니까? 속 상하죠. 여러분이 직장인이에요. 승진을 못해요. 그만두고 장사나 해라. 속 안 상합니까? 여러분이 주부예요. 근데 애가 말썽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심한 얘기를 듣습니다. 속 안 상합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사람이 무리한 보이는 얘기가 다른 것이에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너무 속이 상합니다. 속이 상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그렇게 되고 싶거든요. 저도 교회를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누군들 교회를 작게 하고 싶겠습니까? 누군들 센 도시에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누군들 승리하고 또 잘 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살아가시면 이해하시겠지만 안 되는 게 있어요. 제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 그리고 그게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때 우리 마음속에 죄가 들어옵니다. 그게 죄예요. 왜 열저보다 낫고 싶어 했을까? 왜 승진하고 싶었을까? 왜 잘 되고 싶었을까? 왜 자랑하고 싶었을까? 그게 결국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래 네가 못했으니까 죽어라. 죽어.
내가 죽고 싶으니까 죽어.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를 살려주세요. 어떻게 살려주시나요? 그에게 물을 주십니다. 그를 떡을 먹여주세요. 네가 죽고 싶더라도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참고 물을 먹어라. 떡을 먹어라. 그리고 나를 만나라. 나를 만나라. 네가 원하는 그걸 이루려고 하지 말고 열정보다 못한 아이다 그거에 씨름하지 말고 나를 만나라 해서 하나님의 산으로 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뭐냐면 너는 새 사람을 키워라. 그게 네가 할 일이야. 정치적 지도자, 종교적 지도자, 사회적 지도자. 그 새 사람을 키워라. 엘리야가 원래 뭐 하던 사람이었나요? 그는 갈멜산에서 벨이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 850명을 때려 죽이던 정말 목잘라 죽이던 그런 영광의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기도하면 가뭄이 생기고 그가 기도했을 때 비가 내리던 그런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고작 하던 말씀은 세 사람을 키우라고요? 세 명? 그런데 그는 세 명을 키운 다음에 영광스럽게도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나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열조보다 나은 자가 되었습니다. 뭔가 뜻이 있어요.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는지 저도 그를 지금 알아가려고 노력 중입니다. 왜 우리가 여기서 이러고 있을까? 왜 우리가 큰 교회 틈바구니에서 안 되는 전도를 하며 전혀 열리지 않는 문을 날마다 두드리며 왜 이러고 있을까? 왜 공부도 할 만큼 했고 왜 아는 것도 그렇게 많이 알게 해주셨는데 왜 이렇게 안 믿겠다는 사람을 붙들고 이렇게 늘어지고 있을까? 변하지 않겠다는 사람을 붙들고 이렇게 늘어지고 있을까?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습니다. 왜 그리고 우리 교인들은 늘 한 사람 나오면 한 사람 들어가고 한 사람 나오면 한 사람 들어가고 왜 쌓이지 않는가? 네 죄를 좀 깨달아라. 네 죄를 네가 보고 있는 그걸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발전했어요. 예전에는 정말 막 강단에서 막 심한 소리도 하기도 하고 대놓고 뭐 얘기도 하고 그리고 제 자신도 얼마나 교만했는지. 그러나 깎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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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깎이고 정말 부끄럽고 창피하면서도 그를 견디고 견디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감사한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인이 할 일이 없겠습니까? 이제 가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없겠습니까? 농부의 일을 그만뒀으니 이제는 뭐 죽겠습니까? 그를 죽이시지 않는다니까요. 그를 죽이는 자에게는 7배나 더 벌을 주어서 그 표가 무엇이었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여튼 그 표 때문에 가인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죽지 않으면서 창조의 명령을 행했습니다. 그가 무슨 일을 행했는지 17절 말씀 속에 나옵니다.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다시 창세기로 돌아와서 창세기 4장 17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그가 충만했습니다. 아내와 동침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충만한 일을 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농부로서 살지 않고 성을 쌓았습니다. 성을 쌓았고 그리고 성을 에녹이라 이름하였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붙이고 그는 여전히 죽지 않았어요.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삶을 영위해 나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이 있습니다. 그 죄가 반복되지만 않으면 돼요. 그 죄를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 안에서 두려워하며 분노하며 미워하며 절망하고 있다면 우리가 변하지 않았다면 그건 무슨 말이냐면 아직도 죄를 짓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직도 도망다니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직도 부인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직도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리가 아직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지 못해서 내가 지금 뭘 깨달았는지 뭘 경험했는지를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삶은 무의미해집니다.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오래 살아도 의미가 없습니다. 여전히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러고 있는 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를 고백하지 않는 한 무슨 짓을 해도 이게 막혀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 죄를 고백하고 제가 더 이상 숨기지 않겠어요. 제가 제 아우를 죽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 머리 숙입니다. 주님의 은혜밖에 없을 수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죽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표가 아니면 저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할 때 주님께서 그래 이제 네가 됐구나. 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쁨이 되는 거예요.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사울처럼 살았던 자가 바울이 되는 것입니다. 왜 이전에 그렇게 악하게 살았던 자가 변화되지 않은 줄 아십니까? 죄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행동으로는 나타나지 않지만 마음으로는 계속 죄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미워하며 여전히 분노하며 여전히 두려워하며 여전히 수치스러워하며 여전히 죄책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래 살면 좋을까요? 그렇게 100세까지 살면 좋을까요? 아벨을 보십시오. 아벨이 몇 살을 살았습니까? 아벨은 짧은 생애를 살았습니다. 그래도 그의 삶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짧게 살았지만 가장 아름다운 예배, 가장 하나님이 받으신 가장 고귀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아벨의 제사, 아벨의 예배. 이제 우리도 올 한 해 이러한 삶이 됩시다. 여러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변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죄를 벗어버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햇살이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햇살이 펼치는 것입니다. 내가 목마르지 않으니까 물을 먹고 싶지 않은 것이고 내가 배고프지 않으니까 밥을 먹으려 하지 않는 것이죠. 내가 누추하지 않으니까 옷 입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벗은 것을 알면 내가 목마름을 알면 내가 배고픔을 알면 하나님 먹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 사랑을 내 속에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그 사랑을 덧입혀주십시오. 하면서 그걸 하면서 변화되어지는 것이에요. 올 한 해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비록 가인과 같은 자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다시금 노력해서 충만하며 정복하며 다스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가인도 버리시지 않으신 주님, 그런 죄를 졌지만 그를 살려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가 하나님이 주신 표를 가지고 살아갈 때 그의 삶은 넉넉하였고 그는 비록 농부는 아니었지만 그는 성을 세우는 자가 되었고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 그는 아내와 함께 하였고 그는 자식을 낳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힘입어 그 귀한 심판을 곧게 받아들여 달게 받아들여 이제 그 은혜의 해를 맞이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계획이 참 놀랍고 크십니다. 정말 그 크신 사랑으로 올 한 해 우리를 덮어주시고 그래서 우리도 충만하고 우리도 정복하며 우리도 다스리는 놀라운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3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33장이 아니고 장수가 좀 잘못됐네요. 133장 감사합니다.